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는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또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기준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긴 했지만, 율법에서 멀어졌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자기들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자 어떤 행동을 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전부 이상하게 보였고 또 거리끼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 초막절, 이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이 촌구석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십자가를 치실 때를 의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명예와 권위와 성공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당신을 드러낼 때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이 동생들조차도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뭔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그분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해서 먼저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나중에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들을 미혹케 하는 사람이다, 이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신성 모독죄, 이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하게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사실 그 가르침은 또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떤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를 배우지 아니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 유명한 선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들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유명한 랍비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의 편견으로는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편견이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유명한 랍비 출신도 아니고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당시 이 선생 밑에서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누구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명히 자기들을 깨우치고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라면 거기에서 놀라는 반응,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편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구석에 나온 사람, 그리고 유명한 선생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 것, 이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설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찔리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누가 어떤 뭐 그분이 박사 학위를 받았고 아니면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만큼 배웠고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것이 와,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든지, 사랑장이 전하든지, 부목사님이 전하든지, 전우사님이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묵상해도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해석이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내 편견을 내려놓고, 아, 내가 이거 아는 말씀 하고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내 편견을 딱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 아, 삭개오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 딱 거기서부터 그 이야기 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편견을 내려놓고 처음 들은 말씀처럼,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새롭게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전하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놀랐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에게서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물론 그것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딱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이야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생각, 윤리적인 생각을 전하는지를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간증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간증을 해도 끝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설교의 끝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랍비들 그리고 혹은 랍비의 제자들 유명한 유명세를 띨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끝, 예, 간증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우리 찬송하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이 찬양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면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우리의 간증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들 기준으로 율법을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냐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어찌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우리 6계명 그 10계명 중 6계명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서 난 것인데, 예,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마치 율법을 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사실은 난 지 8일째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안식일에도 난 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작은 그 몸의 일부분을 베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을 고친 일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할례 그 일부분을 베는 그것을 너희가 행하면서, 아니 온몸을 온전케 하는 이 안식일 정신을 이루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너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종교생활,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고요.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잘못된 생각들을 잡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도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관적인 개념으로 또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젖어들고 또 내게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벌써 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어긋나 있고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항상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미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절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늘 그대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져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말씀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고쳐지고 내 생각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편견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